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 사격으로 촉발됐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위급 접촉을 통한 남북 간의 합의로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시작해 43시간에 걸쳐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오늘 새벽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 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한에서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가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합의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폭락하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8.5%까지 떨어졌던 상하이 증시는 오늘도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다가 오전에 4%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또다시 내려가기 시작해 결국 7.6% 하락으로 마무리되자 아시아 증시들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4%가 떨어진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고 홍콩 항셍 지수도 전날 종가에 비해 약 1%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어제 3.6%가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했습니다.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국제 원유 가격도 4% 이상 내려가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원자재 가격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저녁 미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가 청정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주택 소유주들과 기업체들의 청정에너지 시설 도입이 용이하도록 융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주택관리청의 청정에너지 관련 융자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주택 소유주들이 에너지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쉽게 도입하도록 하고 초과 비용은 되돌려받도록 했습니다. 또 연방에너지부는 미국인들이 재생에너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 혁신을 권장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추가 융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헝가리 정부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헝가리에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10만여 명의 난민이 등록했다고 헝가리 당국은 전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2,100명이 국경을 넘었으며 이는 하루 유입되는 난민 수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헝가리는 인접국 세르비아를 거쳐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장벽 설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수천 명의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로 들어서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들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는 25만 명 이상이며 약 2,400명이 항해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고니가 오늘 일본 남부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태풍의 세기가 시속 180km에 달하고 홍수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10만여 명에 대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이미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항공과 열차 등 주요 교통편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풍 고니는 앞서 필리핀을 통과하면서 산사태 등을 일으켜 적어도 21명이 사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다마투루의 버스 정류장 입구에서 오늘 여성 자살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려 적어도 5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한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은 최근 여성 요원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을 자주 벌이고 있습니다. 마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군에 3개월 안에 보코하람 반군을 소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기 위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
한국은 25일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기 위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장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저녁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1시 타결됐습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빚어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접촉은 무려 43시간 동안의 피말리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협상이 타결된 뒤 25일 새벽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이번 접촉에서 최대 관건이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국 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목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북한의 도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인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해 사실상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4달 초에 갖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공동 보도문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간 최고위급 접촉이었던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선 김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에선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준 국민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이번 접촉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게 앞으로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 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 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주체를 명시해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의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과 보상, 추가 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 직접 나섰던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25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이번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을 주어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확실하게 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거의 없는 데다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강력 부인했던 지뢰 도발 사건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북한은 협상 초반 지뢰 도발 사건 자체를 부인하다 한국 측이 사진을 비롯한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자 합의문 형태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1차적으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관철시키는 한편 남북관계를 이대로 끌고 가봤자 북한에게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 환경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으면 한국 국민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순탄치 않았던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합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보도문 3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보장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만 들어갈 경우 재발 방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지만 이번에는 재발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더 강한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는 거론했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이나 5.24 제재 조치의 해제 등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산가족 상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별도로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진지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판문점 남측 지역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측이 잘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며 매우 큰 결심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으며 향후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제 시작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회담 수석대표의 구체적인 급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ohn Kirby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유감 표명은 결국 북한의 사과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함질의 사건이나 그다음에 북한의 그 포사격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그 한국군의 두 명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 대해서 북한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형식을 띄었다.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사과란 표현이나 그다음에 그 북한의 그 행위의 주체 표현을 넣지 않은 것은 북한이 만약 그것을 넣는 것을 남측이 계속 요구했다면 이번 회담은 그 중간에 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상황에서 상당히 남북이 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그 유감이라고 하는 수위로 그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합의문에는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가 특별히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네. 혹시 좀 미진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요?
그 재발 방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의 주체가 명백할 때 재발 방지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그 재발 방지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시인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남북관계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 전례가 한두 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추상적인 사과 수준을 북한은 보여준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었고 우리는 최대한의 사과를 받아낸다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재발 방지랄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차후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북한의 요구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 비정상적 네네. 사태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이번에 목함질의 사건이나 또 그 북한의 포사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전체제가 완벽하게 유지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인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군사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역으로 비정상적 사태를 북한 유발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성기 방송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남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런 네네. 경우도 그러면 비정상적 사태로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비정상적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문구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휴전선 중심의 그 내부에서 그런 북한의 군사적인 비정상적 사태를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에 확성기 방송을 한다. 우선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좀 더 상황들이 그 핵실험이랄지 이런 과정들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확성기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다른 합의 내용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나 당국 회담 개최 그리고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이 있는데 그동안에 네. 한국 측이 제안했던 사안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남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민간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측이 이제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측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데 이제 민간 교류의 범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민간 교류가 경제 협력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 민간 교류가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또는 네. 그 전반적인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남관계를 풀어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또 확장시켜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이것이 과연 네.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 합의문 다섯 번 장에 그것이 들어갔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추석 상봉에 대한 그 기대치 또 남북 구성원들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북한도 이번 사안들 여섯 가지 합의문들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좀 더 그 성의껏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멀리 봐서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도 예견해 볼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문의 첫 번째 항을 보면 당국 간 회담을 다채롭게 펼치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치는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최소치는 이제 실무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이번에 그 이번 여섯 개 합의문의 중요한 정신이다 이렇게 본다면 좀 더 그 남북관계의 그 회담의 다양한 경로들을 찾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남북관계에 막힌 부분들을 좀 일괄 타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남북한이 긴박했던 위기 국면을 타개한 배경에는 남측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 등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가한 4인의 면면을 천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대화 국면으로 반전시킨 주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가한 4명의 핵심 실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는 지난 22일부터 25일 새벽까지 43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특징은 국가안보 책임자와 통일 분야 최고 당국자 각각 한 명씩이 참가하는 2 더하기 2 형식의 회담입니다. 한국에서는 군사 안보를 담당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통일정책을 담당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북한에서는 군부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대남정책을 책임진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김관진 실장은 2010년 말 이명박 전 정부 시절 제43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박근혜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2014년 6월까지 장관을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두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도발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국방부 장관이란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끈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군부 서열 1위로 김정은 체제 들어 최고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20년간 군부 간부 사업을 해온 황 총정치국장은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에 앞장서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지난해 3월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합니다. 이어 5월에는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된 데 이어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남측의 김관진 안보실장과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 등을 보냈고 이에 남측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이 만나 오찬을 겸한 접촉을 가졌습니다. 당시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눈 환담 중 일부입니다.
군총 도도시도입니다. 군총이 쪽하고 친한 사람까지 가죠.
그럴까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박근혜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홍 장관은 연구원과 교수 등을 역임한 학계 출신의 통일정책 전문가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시작해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내다 지난 2월 통일부 장관에 발탁됐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대남정책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담당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외교 브레인입니다. 김일성대학 불문과 출신인 김양건은 1997년 노동당 국제부장을 거쳐 10년 뒤에는 통일전선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북측 주역으로 당시 북측에서 회담에 유일하게 배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양건 비서는 2010년 9월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에 기용되면서 북한 내 최고 대남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최고 경계 태세를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늘 정오에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고위급 당국자 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부터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의 준전시 상태 해제는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결정된 지 5일 만에,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5일 정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오늘 12시부로 남북 합의한 것과 같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12시부로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북한군 동향을 지켜보며 한국군의 최고 경계 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 북한도 지금 준전시 체제에 맞게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을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릴 만큼 저희들도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의 대비 태세, 경계 태세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번에 남북한이 합의한 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중단일 뿐 방송시설 철거는 합의 내용에 없다며 확성기 방송시설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앞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의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11개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을 불규칙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지난 20일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전선지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 선포 이후 최전방 지역 포병 전력을 2배 이상 증강하고 특수전부대 요원도 파견했습니다. 또 동해와 서해 잠수함 기지에 머물던 잠수함 50여 척을 기지 밖으로 이동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들 잠수함 중 일부는 현재 소속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25일 오전 전군 긴급지휘관 회의와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는 북한군의 도발로 재개된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시종일관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확성기 방송이 그동안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또 파급 효과는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정부가 협상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은 중단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끈질기게 방송 중단을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네, 방송이 북한군 병사들과 최전방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란 게 한국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까?
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북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북한군 심리전 제압방송 요원을 하다가 2002년 휴전선을 통해 망명한 조승환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비교가 되는 거니까. 이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굉장히 오래 했던 하나의 이제 그 호의 정책이라는 거죠. 국경을 통한 정보 유입, 그리고 휴전선 전방을 통한 이제 정보 유입이 동시에 진행될 때, 굉장한 파급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확성기 방송이 어떤 방식으로 북측에 전달이 됐습니까?
네, 휴전선 최전방 지역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서 북한 쪽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방송은 최전방 부대 11곳에 대북 확성기 시설을 설치해서 각각 하루 8시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500와트급 대형 스피커 48개로 이루어진 확성기는 최대로 출력을 높이면 낮에는 10km, 밤에는 24km까지 방송이 들린다고 한국군은 밝혔습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방송했습니까?
네, 한국군 관계자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방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한국 사회의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 모습, 또 남북한이 다르지 않다는 동질성 회복, 그리고 북한 내부의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소식을 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가령 남북 정상의 외교 행보를 비교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을 세 차례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번 정상회담을 한 반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지휘위원장은 아직 외국을 방문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또 북한 관영 방송들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나 사회 소식뿐 아니라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노래나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도 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발랄한 일상 모습을 그대로 북한에 전하는 노력을 방송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한류 문화 그리고 K-팝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발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사실에 기반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이 K-팝은 주로 어떤 노래들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네, K-팝은 최신 한국 가요의 줄임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데요. 한국군 관계자는 여가수인 아이유, 여성 인기 그룹인 소녀시대, 또 남성 인기 그룹인 빅뱅에서부터 북한 정서에 잘 어울리는 중년 가수들, 가령 노사연 씨의 만남 같은 다양한 가요를 방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노래들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네, 음악 방송 내용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런 여가수들은 한국의 젊은이들 뿐 아니라 30, 40대 남성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면에서 북한 군인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의 복무 중에 지난 1979년 서부전선을 통해 망명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방송이 북한 병사들에게 상당한 자극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야 그 남조선 방송을 듣는 게 그 반역자로 처단이 되는 대상인데 전선에 나오면 그걸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누가 귀를 막지 않으니까 들으니까 상당히 뭔가 좀 자유스러운 맛도 느끼면서 점점 이제 그 내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전선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뭐 휴가도 없고 사실 여성과 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거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북 방송에서 나온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상당히 좀 그 자극도 되고 말하자면 흥분도 되고 기분 좋은 일이죠 어쨌든.
네, 그런데 방송을 주로 여성들이 진행을 했군요.
네, 한국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인데요. 확성기 방송은 특히 한국군의 대북 FM 라디오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동북아 방송연구회가 지난 2011년에 녹취한 이 방송의 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자, 이번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 시각으로 25일 낮 12시를 끝으로 중단이 됐는데요. 며칠간 방송이 된 거죠?
네, 한국군은 지난 10일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이유로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15일 만에 이번 합의로 중단된 겁니다. 한국군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FM 라디오 방송을 재개했지만 확성기 방송은 준비만 하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파급 효과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북중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대표해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최룡해 비서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물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무산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몇 년째 냉각된 북중 관계와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준비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냉각된 북중 관계 속에서 김제1위원장을 대신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최 비서는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 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최 비서가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로 볼 때 꼬여있는 북중 관계를 푸는데 적임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중국 방문은 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찾았던 지난 2013년 5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최 비서는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급격히 냉각된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임무를 띠고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신지도부와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와 안면이 있는 최 비서의 이번 중국 방문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분석입니다.
북중 모두 안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용해 특사의 방중은 아마 그 중국 지도부하고의 안면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고, 특히 그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측근 실세이기 때문에 북중 간의 당대당 아마 교류에 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최 비서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김 제1위원장의 친서 등 특별한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지금의 냉각 국면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은규 교수입니다.
김정은의 친서도 갈 것 같습니다. 저게 북중 간의 그 과거의 혈맹으로서의 어떤 유대를 잊지 말자. 우리가 같이 싸웠던 그 군대고 같은 그 나라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한편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포함한 30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정부 대표 19명,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10명 등 모두 59명의 외국 사절이 참석한다고 장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본국에서 공식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주중 미 대사관 사절을 참석시킬 예정이며, 캐나다와 독일, 유럽연합 등도 대사관 대표가 참석합니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의 불참을 확정했고 정부 대표단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반도에 가득했던 긴장이 협상 타결로 풀렸습니다.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네. 오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남북 간에 타결한 그 합의한 내용이 하루 종일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안도를 하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또 뭔가 분명하지 않은 북한의 유감이라는 표현에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의 유감이 참 유감스럽다,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뢰 폭발 사고로 한국군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서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도 그렇게 강경했었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더 이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도발에서 합의, 보상, 그리고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북한으로부터 유감 표명을 얻어낸 것, 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낸 것을 이번 마라톤 협상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적지 않은 나이에 며칠간의 협상을 이어간 이 한국 측 인사들에 대해서 고생 많았다, 애썼다, 이런 인사도 쏟아졌는데요. 지금까지 남북 간의 협상을 지켜보던 사람들 늘 북한 측에 끌려가는 것 같고 또 합의에 따른 뭔가 보상을 해줬겠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쉽고 미흡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분명 잘했다 이런 칭찬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돌아오는 추석에 진행한다고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이 대한적십자사를 찾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더군요.
네. 1년 내내 열려있는 그 대한적십자사 민원실에 다시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됐다며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쓰고 가는 이산가족들의 웃음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산가족 상봉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기대가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꼭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독도와 함께 한국 최동단에 있는 섬 울릉도가 육지와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다시 배를 갈아타고 몇 시간씩이나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울릉도에 2020년부터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배를 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울릉도는 마음 먹는다고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동해나 포항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자면 7, 8시간은 좋게 걸린다고 합니다.
네.
또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간다고 해도 그날의 그 바다 기상에 따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울릉도이기 때문인데요. 한 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한 4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연중 한 100일 정도 기상 상황 때문에 배가 뜨지 못했던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가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니까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뭐 바닷길이 막혀도 하늘길이 열려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고요.
네.
서울에서 7, 8시간 걸리던 울릉도길이 1시간으로 줄어드니까 훨씬 더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수차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최근 이 울릉도 공항 건설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소형 공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는 공항이 개항을 하고 비행기가 다니게 되면 울릉도를 방문하는 인구가 연간 한 8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울릉도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건강과 수명에 관한 소식이군요.
네. 뭐 한국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보면은 남성보다 보통 여성들의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그 OECD가 발표한 건강 통계에 나타난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 역시 그런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을 예상하는 수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1.8년입니다. 81살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네.
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한 1년 4개월 정도가 더 긴 편입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10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남녀 간의 기대 수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보다 남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OECD 회원국 34개의 나라 가운데 남녀의 기대 수명 차이는 한국이 다섯 번째로 큽니다.
네.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그 핀란드 아래쪽에 있는 에스토니아였고요. 다음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가 위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다섯 번째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OECD 회원국의 평균이 5.3년인데요. 한국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85.1세, 남성은 78.5세, 6.6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요즘 시대의 장수 비결인데 이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놨다군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는데 여성에 비해서 활동적인 남성들의 기질이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아기의 사망률이 남성이 더 높다 이런 점도 있고요. 남성들이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부분입니다.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신체 구조적으로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쪽의 질환에 좀 취약한 편인데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이 담배를 피는 것,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남성들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군요.
흡연은 백해에 무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연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도 아주 오랫동안 금연 장려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2013년을 기준으로 15살 이상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36.2%였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가 43.7%로 가장 높고요. 터키에 이어서 한국이 세 번째로 담배를 많이 피는 남성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 자, 기대 수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그날그날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실까요?
미국이 최신 F-22 전투기를 유럽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미군 F-22 전투기의 유럽 파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데보라 제임스 미 공군 장관이 어제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임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면서 이들 동맹국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곧 F-22 전투기들을 유럽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22 전투기를 몇 대나 파견합니까?
제임스 장관은 어제 회견에서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날짜 또 장소는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very soon, 곧 파견될 거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국 국장이 최근 러시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요구했으며 이번 F-22 전투기 파견도 이런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F-22기가 어떤 기능을 가진 전투기입니까?
미군이 공군 제공권의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개발 당시부터 다른 나라보다 한두 세대 앞선 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는데요. 2005년 12월에 배치가 시작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적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전천후 스텔스 전투기로 이 월등한 공중전 능력 외에도요, 지상 공격, 전자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천후 전투기고요. 워낙 최강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동맹국인 일본에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 의회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죠. 그래서 결국 일본이 이 소형이고 또 하위 기종인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만 한 190대 정도를 운영 중이고 대당 생산 가격도 2009년 기준으로 1억 5천만 달러로 최고였습니다.
네. 자, F-22 전투기가 유럽에 파견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과거 일본과 한국에는 파견된 적이 있고요. 또 이 본격적인 전투에 투입된 것도 최근이었는데요. 미군이 주도하는 ISIL 대응 공습에서 F-22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였는지는 미군이 공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미국이 유럽에 F-22 전투기를 처음 파견하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비롯한 이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임스 장관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의 계속된 활동은 유럽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F-22 전투기 파견은 미 공군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22 전투기를 곧 유럽에 파견한다는 사실 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에 마크 웰시 미 공군 참모총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F-22 전투기 파견으로 미 공군이 유럽 전역에서 동맹국들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서 유로파이터를 비롯한 유럽의 신형 전투기들과 공동 작전 수행 능력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공군 F-22 전투기 조종사들도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어제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지 25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전히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어제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고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주변에 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도 9천 명의 러시아 병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해 500대의 탱크와 400대의 야포를 포함한 무기들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동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에 대응해서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이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반응입니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이 포로셴코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 그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며 뻔뻔한 거짓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계 주민들과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사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독일과 프랑스의 이 중재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평화협정이 올 초 체결되면서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이후에도 불안한 이 휴전 사태가 계속됐고요. 최근에 다시 사태가 악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달 들어서 수백 차례 이미 교전이 오가면서 다시 전면전이 발발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어제도 반군이 82차례나 휴전을 어기고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지난해 4월 시작된 내전으로 지금까지 7,0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독일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열렸다고요?
네, 포로셴코 대통령이 독립 25주년 기념식 열병식을 마치고요.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에 관해 논의를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평화협정 후에도 여전히 적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휴전을 감시할 유럽 감시요원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또 휴전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프랑스 고위당 국장은요, 이와 관련해서 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러시아를 포함한 4자 회담을 다시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평화를 위한 그런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19세기 초반 미주 대륙 노예제도의 현실을 그린 영화 아미스타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